VOA 세계 뉴스입니다.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이 21일 현지에서 전원 철수했습니다. 지난 17일 말레이시아 당국이 북한 사업가를 대북 제재 위반 등의 혐의로 미국에 송환하자 북한이 19일 이에 반발해 단교를 선언한 지 사흘 만입니다. 현지 언론 등은 북한 대사관 직원과 가족 등 북한인 30여 명이 이날 중국 상하이행 여객기를 타고 말레이시아를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 측은 전날 밤 사이에 대사관에 걸린 인공기를 기고했습니다. 김유성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는 대사관 철수 전 발표한 성명에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번 사태가 가져올 결과물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미국의 극악무도한 정책으로 만들어진 반북 음모의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과 말레이시아는 1973년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뒤 2017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우호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로 양국의 상대국 대사를 추방하면서 관계가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그러던 중 말레이시아 당국이 최근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을 자금 세탁과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해 미국에 인도하자 북한이 외교관계 단절을 전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맞대응해 북한 외교 직원과 가족들에게 48시간 이내에 떠나라고 명령하는 한편 2017년 이미 운영이 중단된 평양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관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오는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에 해외 관중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공영 NHK 방송은 일본 정부와 대회 조직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 등 관계당국이 20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시모토 세이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일본을 포함해 전 세계 국가들이 해외여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번 여름 일본의 자유로운 입국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시모토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하지만 모든 참가자와 일본 국민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일본의 이 같은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이날 첫 번째 원칙은 안전이며 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큰 희생이라면서 우리는 일본 측이 이런 결정을 가볍게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IOC가 일본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번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관중에 판매된 도쿄올림픽 입장권은 약 60만 장으로 이에 대한 환불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조직위원회 측은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 공동 실무그룹을 구성할 것이라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지난 18일과 19일 열린 미중 고위급 대화에서 양측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20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양측이 기후변화 부문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또 양측의 상호 이익과 호혜주의 정신에 따라 외교관 활동과 영사관, 언론인 비자 문제에 대해 또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7월 미국은 텍사스주 휴스턴의 중국 영사관을 폐쇄했고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도 청주의 미국 영사관을 폐쇄한 바 있습니다. 미국 측은 신화통신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8일과 19일 앵커리지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대화를 개최했지만 양국 간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등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 갈등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본국 소환 명령을 받은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가 모스크바로 귀국했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가 현지 시간으로 21일 오전 모스크바 세레메티에브 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토노프 대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워싱턴 DC 모스크바 직항 노선이 잠정 폐쇄돼 이날 뉴욕공항을 통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안토노프 대사가 러시아와 미국 관계 수정에 관한 협의를 위해 귀국길에 올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계 뉴스를 마칩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 여행 도성민입니다. 쥐선상의 아리아, 토카타와 푸가, 마테 순환곡과 골드베르크 변주곡,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하면 맨 먼저 떠올리게 되는 음악입니다. 살아생전에는 크게 인정받지 못했던 음악가였지만 베토벤과 모차르트 등 다음 세대인 고전파 음악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바흐. 1800년대 들어서 독일의 음악학자가 사료를 모아서 발간했던 바흐의 생애와 예술 그리고 작품이 나오지 않았다면 또 어느 헌책방에서 무반주 첼로 모음곡의 악보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바흐의 음악을 듣고 연주하고 또 새로운 사료 발굴에 노력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음악의 아버지 바흐가 남긴 유산의 아름다운 가치를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3월 21일은 신성 로마 제국 작센 아이젠하흐 공화국에서 태어난 오르가니스트이자 하프시코드 연주가 작곡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가 세상과 만났던 336년 전의 그 봄날이었습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2장조 작품번호 1042의 1악장 알레그로 바이올린의 이작 스턴 레오나르 번스타인의 뉴욕 필라멜릭 오케스트라 연주로 주말 음악 여행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음악 도시는 바흐의 고향 독일 남서부 라이프치히입니다. 라이프치히가 바흐의 도시로 불리는 이유는 바흐가 죽기 전까지 27년 동안 성가대장으로 재직했던 성 토마스 성당이 있고요. 규모는 작지만 바흐의 흔적이 스며있는 바흐 박물관도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흐는 성 토마스 성당에서 140여 곡의 칸타타와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만들었고요. 또 미완성 작품인 토카타와 푸가의 기법 등을 연주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과 동독시대 공산정권을 지나면서 많은 흔적들이 사라지고 훼손은 됐지만 이 토마스 교회 안에는 바흐의 무덤이 있고요. 또 유리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된 바흐를 만날 수 있는 것도 바로 성 토마스 성당입니다. 주말 음악 여행, 고전 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태어난 첼로 연주자, 현대 첼로 연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파블로 카잘스입니다. 10대 소년이었던 카잘스가 헌책방에서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악보를 발견하고 초연을 했던 사연이 있는데요. 카잘스로 인해서 무반주 첼로 모음곡의 진가가 세상에 알려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36년 런던에서 녹음된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제1번 작품번호 1007의 1악장 프렐류드와 2악장 알레만데입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작품으로 1007의 1악장 프렐류드, 2악장 알레만데, 현대 첼로 연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파블로 카잘스의 연주였습니다. 폴란드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프레드릭 쇼팽의 즉흥환상곡 준비했습니다. 쇼팽에게는 4개의 즉흥환상곡이 있는데요. 즉흥적으로 연주를 하면서 만들어진 곡이 아니라 어떤 곡을 만드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만들어진 곡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들어볼 곡은 쇼팽이 24살 때인 1834년에 만들어진 곡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였던 연인 조르주 상두와의 관계가 소원했다가 화해를 하게 된 계기로 만들어진 곡이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는 곡인데요. 빠르고 화려하고 또 격정적인 흐름의 즉흥환상곡을 연주하는 연주자의 그 오른손 왼손 손가락의 폭풍 같은 흐름에 놀라다가 어느새 이 환상곡에 빠져있음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프랑스의 피아니스트 필리프 앙트르몽입니다. 프란츠 페터 슈베르트에게도 즉흥곡이라는 제목이 붙은 피아노 곡이 있습니다. 8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9세기 초에 큰 흐름이었다는 즉흥곡 장르의 아주 중요한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 G단조 작품 번호 90의 3, 피아노 연주에 싱가포르에서 태어난 영국의 피아니스트 멜빈 탄입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된 드라마네요. 한국 드라마 천국의 계단을 보시거나 들었던 분이 계실까요? 모두 20편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인데 당시 한국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북한에서도 이 드라마의 알판이 꽤 유명했다는 소식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부터 친하고 좋아했던 송주와 정서. 정서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새어머니와 의분 남매가 등장합니다. 욕심이 많았던 새어머니는 부잣집 아들 송주를 자신의 딸 유리와 가깝게 하려고 하죠. 송주는 유학을 떠나고 의붓 오빠 태화는 정서의 동생 이상의 감정을 갖게 됩니다. 유리의 끝없는 질투는 정서를 차로 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정서는 자기가 누군지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태화와 온누이처럼 또 연인처럼 살게 됩니다. 유학에서 돌아온 송주는 두 집안의 정해진 약속처럼 유리와 약혼을 하게 되는데 우연히 정서를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정서를 찾기 위한 송주의 애타는 질주가 시작됩니다. 드라마 속에서 송주와 정서의 엇갈린 그 안타까운 장면마다 이어질 듯 말 듯 그 아슬아슬한 순간마다 두 사람의 만남과 사랑 그리고 다시 시력을 잃고 끝내 세상을 떠나는 송주의 눈물 위에 이 음악이 흐릅니다. 특히 아이스케이트장에서 또 바닷가에서 부메랑을 던지며 이런 대사를 하죠.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그 대사 위에도 이 노래가 흘렀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현대식으로 편곡해서 미국의 브로드웨이가 가수가 불렀던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 오늘은 영국의 성악가이자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샬레 철치가 12살이었던 1998년에 녹음한 음반에서 골라봤습니다. 이 곡에 얽힌 사연은 노래 뒤에 이어드립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드라마 천국의 계단 속에 흘러든 클래식 명곡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 영국의 성악가이자 배우인 샬롯 철치의 12살 소녀 때 음성으로 들어봤습니다. 아베 마리아는 성모 찬가라고 합니다. 바로크 시대부터 많은 작곡가들이 아베 마리아라는 제목을 단 작품을 선보였는데요. 바흐와 구노의 아베 마리아, 또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와 함께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도 많은 성악가들에 의해서 불리는 곡입니다. 그런데 이 곡에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에서 카치니는 원래 16세기 오페라 문화의 토대를 만들었던 작곡가 줄리오 카치니를 의미하는데요. 원래 작곡가는 수백 년 뒤인,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활동했던 작곡가이자 류트 연주가였던 블라드미르 바빌로프가 1970년대 발표한 곡입니다. 유명하지 않은 작곡가라서 혹시 작품이 외면될까봐 이 곡을 실은 음반에 다른 류트 음악과 함께 르네상스 시대의 무명 작곡가들의 작품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그 음반 제작에 참여했던 이 바빌로프의 친구인 오르가니스트가 이 곡을 16세기 오페라 작곡가인 줄리오 카치니의 작품이다, 이렇게 설명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날로부터 이 곡은 카치니의 아베마리아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소프라노의 목소리로 담긴 아베마리아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카치니의 이름이 붙어있는 카치니의 아베마리아로 고착이 된 겁니다. 물론 원작자가 후에 밝혀지기는 했는데 지금도 이 아베마리아는 카치니의 아베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여행 듣고 계십니다.
17세기 스페인의 전설적인 바람둥이 돈 지오바니를 주인공으로 한 모차르트 오페라 돈 지오바니에 나오는 이중창 라시 다렘 라마노, 거기서 그대의 손을 잡고, 미국의 바리톤 알란 티투스, 또 소프라노 율리아 바라디의 듀엣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돈 지오바니는 정치나 사회적 성공이나 분화 명예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오로지 이 순간의 쾌락에 모든 것을 건 남자입니다. 순진한 시골 처녀 체를리나에게 추파를 던지는데 그것도 결혼을 앞둔 신랑 앞에서도 서슴치 않습니다. 그때 돈 지오바니와 체를리나의 대화가 오가는 이중창, 거기서 그대 손을 잡고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지아코모 푸치니의 단막 오페라 잔니스케키에 나오는 아리아 오 나의 아버지 오 미오 바비노 까로 준비했습니다. 1299년입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부자 도나티의 저택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도나티가 죽으면 그 많은 재산 어디로 갈까 궁금한 사람들. 수도원의 모든 재산이 기증됐다는 소식에 술렁이지만 혹시 유언장이 있다면 어떻게 좀 바꿔볼 수 없을까 하고 궁리를 짜보는데요. 그 가운데 명석한 도나티의 조카 리누치오가 있습니다. 도나티의 친구이자 연인 라우레타의 아버지 잔니스키키를 불러와서 그 묘책을 찾아내려 하는데요. 들어보실 아리아는 딸 라우레타가 사랑하는 리누치오와의 교제를 허락해 주지 않으면 나 강물에 빠져 죽겠습니다 하고 은근하게 아버지 잔니스키키를 설득하는 압박하는 장면의 노래입니다. 요즘 말로 딸 바보였던 잔니스키키. 딸의 행복을 위해서 도나티의 유산을 모두 자신 앞으로 결국에는 딸과 연인 리누치오 앞으로 돌렸다는 내용의 오페라입니다. 오 나의 아버지 오 미오 바비노 까로 신비한 분위기의 목소리 천상의 크리스탈 보이스라는 수식어로 불리는 노르웨이 가수 지셀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오늘 여행은 화려한 왈츠로 마무리합니다. 헝가리계 오스트리아 작곡가 프란츠 레하르의 많은 왈츠곡 가운데 가장 서정적이고 유명한 금과 은 왈츠입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이후에 가장 성공한 오페레타 작곡가로 꼽히는 레하르의 출세작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왈츠인데요. 독일의 바이올린 연주가이자 지휘자인 안드레 리우와 그의 오케스트라,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의 실황 연주 앨범에서 골랐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 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